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소멸할 때 사랑은 남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드렸습니다. 그때 구절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강력하고 해도 그리고 전부를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불완전하고 일부분만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면 그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 때가 되면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사물인식 다시 말해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그림이 파악하는 것 가능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다뤘던 2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고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보면 이 그림이 확연히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젖먹이 아이를 포함한 어린아이를 의미하고요. 장성한 사람을 나타내는 아네르라는 헬라어는 남편을 표현할 때 그러한 장성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정도의 어린아이, 그보다 더 나이가 적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인식하는 세계와 35살, 40살, 뭐 이런 장성한 어른이 인식하는 세계가 아주 다르겠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판단은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5, 6주간 계속 락다운이 진행되는데 이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부분을 이 아이는 모릅니다. 정부에서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격리 해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강력한 방역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타격을 입고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지 5살짜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이 5살짜리 아이의 생각에는 지금 왜 유치원에 가서 지금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것밖에 인식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미성숙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블로그에 글을 읽다가 웃음을 지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쓴 일기 모음이라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일기 해놓고 5월 1일 목요일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내보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일기에 4월 8일인데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내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는 어떤 생각들, 판단들 참 미성숙하고 유치했지. 실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서 말이죠. 심지어 10살짜리 아이가요. 10살짜리 아이도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3살, 4살 때 찍은 그 비디오 동영상을 보여주면 좋아하기보다 창피해하면서 빨리 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10살짜리 커야 될, 성숙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면서도 3살, 4살 때 그 옷을 벗고 이렇게 노는 그게 유치하게 보였던 것이죠. 5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몇 년 지나면 그 말 쏙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의 그 사물인식 수준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지를 어린 아이를 장성한 어른에 비교하면서 이 형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 12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12절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기 위해서 혹시 성경 우리 66권 가운데 고르고 있다면 12절 이 구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구리로 된 거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울이라는 것이요. 로마 제국 내에서 존재하는 그 청동 거울은 일반 사람들이 소유하기에는 비싼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부유층만 소유했다는 것. 두 번째,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아는 유리 거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청동 같은 금속 제품을 갈고 닦아서 이 광택을 낸 손잡이가 있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이런 거울은 아무리 광택을 내도 얼굴을 희미하게 그렇게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했는데 이 희미하나라는 표현이요. Enigmati. 혹시 영어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Enigmati. Enigma. 수수께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수수께끼는 뭔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이 어떤 뜻이 전달이 안 되죠. 그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안에 희미하다라는 말이 enigmati. 청동구리를 갈고 닦아서 광택을 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내 얼굴을 비쳤을 때 불분명하고 답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답답하고 뿌옇지만 저도 지금 노안이 왔는데 앞에 있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시장에 가면은 물품을 구입한 데는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브랜드는 글씨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빵 종류 몰렌버거를 원하면 몰렌버거 분명히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글씨로 처리된 것은 괜찮은데 작은 글씨로 된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23인지 28일인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독서용 안경 도움 없이는 읽을 수가 없죠.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뿌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가 오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마 2000년 전 고린도에서 사용되었던 부유층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청동굴 희미하고 뿌연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깨끗한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직접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보면 영적인 이해가 그를 둘러싼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이해가 부유하고 불완전하고 희미해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질렀죠. 이 다수사람 사울은 과거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는데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울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영혼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자기 과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왜 그래요? 자기를 둘러싼 영적 현실에 대해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부연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내린 결론으로 확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북한 성경 북한에 들어간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 신자였을 때의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부연 가운데 가장 존귀한 무엇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불완전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을 그를 그토록 사랑하여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임 당하기까지 하신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그의 육신의 경험과 학습에서 나온 결론이 최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인식 가운데 그 본 예수님 불완전한 인식 가운데 내린 결론 하에서 그가 생각한 그 예수님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었던 것이죠. 부역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 사울이 이미 나사렛 예수는 죽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제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중요한 키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실 때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렌즈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목, 그분의 시각, 시선, 그 처리함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모든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수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육신적 생각, 틀린 관점에서 잘못하고 알고 그분을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이죠.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흐릿한 인식으로 다수 사람 이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로 일생을 보내다가 3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나사렛 출신의 남자를 내 영혼을 맡길 메시아로 의탁한다? 그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특히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5살짜리가 장성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변화를 그의 생애 가운데 체험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위에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내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나는 사도바울이니까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나,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 주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알게 되는 차원, 이 세 그림을 염두에 주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 단어를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라고 할 때 알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인 헬라어 동사,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노스코. 한번 마음에 담아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노스코, 알다. 지금은 내가 아는 그 차원이 기노스코.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또 다른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다가 강세형 접두어 에피를 더합니다. 그래서 기노스코 앞에 에피그노스코.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싶어서 강생 접두어 에피를 붙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에피그노스코 아신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내가 그때가 되면은 온전히 에피그노스코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알다라는 동사가 기노스코인데 강조하고 싶을 때 에피그노스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기노스코 하나, 그때는 주께서 지금 나를 에피기노스코 하신 것 같이 내가 에피기노스코 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강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장황하게 주목하여 다루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영적 어린애처럼 삽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아는 차원, 희미합니다. 부분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차원, 완전합니다. 분명합니다. 전체 그림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체를 다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에 대한 확신과 다가오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영적 어린애처럼 기회들을 낭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성별 본인 지정, sex self-identification 이라는 그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제 국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17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 하면, 이렇게 읽어드리면, 본인 성별 지정이라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성별로 변경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입이 되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의 소견이나 의학적인 증거 자료 없이 그냥 본인이 의사가 내가 원하면은 그가 지정하는 대로 출생증명서에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패스포트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여자라고 등록하고 여성 전용 출입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두 젠더만 존재하도록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male and female 오직 두 가지 성별만 섭리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있는 젠더 리스트 성별이 112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할까요?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실상을 불완전하고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에 근거했어요?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엄청난 일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1절은 또 중요한 암송 후보자 중에 하나로 감히 추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안이 가결되고 국회 독회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에 왜 하나님 살았다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회의 번개와 어떤 주님의 심판적인 그 개입을 안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했는지 자백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아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없이 그냥 입으로 막 가져가요. 그러나 엄마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빼앗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구절입니다. 예, 오늘따라 암송해야 될 구절들만 참고 구절로 나오는군요. 요한 1서 4장 구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없으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서너 살 된 아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듯이 이 구절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를 위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역해 보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들이 매일매일 영원한 형벌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고 주음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 저 사람들 저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기회를 낭비를 할까? 우리가 그들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비웃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석게 낭비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집을 수 있는 바로 그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과 씨름하는 만큼 나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어리석게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 기회에는 내 자신의 자원과 시간들을 드리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행된 다섯 주간의 락다운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오클랜드 대학에 가보면 거대한 도서관이 있죠. 사람들의 지식의 축적입니다. 방대해요. 지식과 정보 방대해요. 그 도서관 하나에만 있는 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출판되는 새 책의 평균 숫자는 2700권이라고 그래요. 매일 출판되는 숫자. 전 세계적으로. 매일 2700권의 새 책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 이것을 하루가 아니라 이 6000년간 전부 다 더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상에 존재한 이후에 인류 전체가 축적한 모든 지식과 정보, 이것을 다 더했을 때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분이 계십니다. 가끔 참고를 하는 분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의미 있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가 나누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전체 제 몸에 그냥 이게 전율이 확 지나간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의 눈이 열려서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엄청나게 큰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모래밭을 보여주세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흰 모래밭을 크게 보여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손이, 보통 사람의 손이 그 모래를 한 주먹으로 쥐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와 지식이 이 거대한 모래밭이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백사장의 모래밭이라면 지상에 존재했던 그 수백여 개 인류가 수천 년간 축적한 정보와 그 지식이 사람의 주먹 하나가 쥐는 분량의 모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고 연구하고 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정보 세계에 대해서 가끔 거룩한 상상을 해보고 아, 이 말씀이 그것을 백업하는구나,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9절 같은 경우에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고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아 이것은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라고 할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맞거든요.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과 정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지식 전체를 다 모은 것, 하나님의 것과 비교했을 때 백만 분의 일, 천만 분의 일, 십억 분의 일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미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왜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 정부를 대항해서 생기는 문제, 그것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난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돌파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고 그 확신 가운데 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인간들이 주제하는 법정에 실수가 있을까요?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가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진범이 밝혀지는 데 있잖아요. 왜요? 인간이 주재하는 법정에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옳은 이유가 뭐예요?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해야 할 수만 가지 정황은 주님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범죄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 있잖아요. 완벽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의 출생 배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고려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그의 범행을 저지를 때 감정세계 무엇이 영향을 받았고 영적인 어둠이 어떻게 그를 푸시를 했고 고려 안 합니다. 당시 정황에 대한 완벽한 완전 무결한 정보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부역해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완벽한 완전 무결한 정보와 지식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영광의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각을 갖게 될 거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주의를 기울여도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아는 차원입니다. 그때는 다릅니다. 주께서 완전한 정보와 지식으로 나를 알고 계시듯이 내가 그런 차원으로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 몇 년 전에 아마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1988년 12월 7일 터키와 인접한 아르메니아의 정말 엄청난 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더랬어요. 그때 이 지진으로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시내에 있는 9층 아파트 건물이 하나가 붕괴되는데 아파트에 살던 전문 엄마와 그의 가족들이 다 건물 더미 아래에 매몰이 됩니다. 물론 그때 4살짜리 딸 아이도 같이 갇혀요.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정신을 잃었던 엄마가 딸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어둠 가운데서 정신을 차립니다. 사방은 캄캄하죠. 건물 더미에 깔려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에서 주위를 손을 뻗쳐서 더듬어 보니까 옆에 시누이가 죽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딸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목말라요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엄마는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찔러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딸 아이의 입에 갖다 줍니다. 쭉쭉 빨아먹던 아이가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자 엄마 목말라요 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유리조각으로 다른 손가락을 계속 찔러가면서 14일이 흐릅니다. 이 딸 아이는 극적으로 14일 만에 생존한 채 구출됩니다. 엄마는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열 손가락 전부가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압니다. 이 구출된 아이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게 되었는지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이게 사랑이었음을 크면서 알게 됩니다. 크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희미하게 인식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인식, 그 확신이 너무 희미해요. 때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한 몇 주, 몇 달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부역회, 희미하게 빛이 된 굴이 거울처럼 희미하고 불완전하게 인식되지만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임이 우리가 받게 될 유업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신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수준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결단을 여러분이 하신 것은 얼마나 복된 선택인지 모릅니다. 작은 가치를 지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최고 가치를 지닌 것에 그것을 찾으셔서 몰입 한번 해보세요. 일시적으로 유익을 끼치다가 중단되는 그러한 단위가 아니라 영원히 힘을 발휘하고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17주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바로 이러한 최고봉의 최고가치에 영원히 지속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위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열망하고 또 한번 열망하고 추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고대시대에 유행했던 청동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여하고 불완전한 그런 차원에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의 차원이 변하여서 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차원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그러한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오 복되신 주님, 몸을 입고 있는 이 기간 기회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간섭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